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22장 1절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과실을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는 2장 7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낙원에 심겨져 있음을 봅니다. 여기에서는 성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낙원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회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남자를 만드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얻기 원하시는 교회를 예표하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부부 두 사람을 에덴 동산 안에 두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와 동산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들어왔고 그들은 타락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 누가 있는지 보았습니까?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으로 예표되었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창세기 2장에서 하와로 예표되었고 그녀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이고 또한 낙원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 세 개의 실체가 존재했으나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두 실체, 어린 양과 성만이 존재합니다. 이 성이 바로 신부이자 또한 낙원입니다. 여인과 에덴 동산이 하나로 된 것입니다. 창세기 안에 그 여인은 쫓겨날 수 있었으나 계시록 마지막에 와서 이 여인은 쫓겨날 수 없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영원 안에 이르러서도 마귀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염려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 미래에 이르면 하나님 자신이 친히 거룩한 성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세우신 것은 울타리가 없고 잘 파수되지 않은 동산이었으므로 뱀이 들어올 수 있었고 죄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얻으실 것은 보호하기 위한 성이고 이 성은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인은 낙원과 하나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따라서 이 여인은 쫓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는 네 개의 강이 있었는데 그중 두 개의 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은 비손강 위에 건축되었고 니느웨는 히떼겔강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두 강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안에는 오직 하나의 강이 있고 이 강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합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강은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강물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여기에 보좌는 단수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한 보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22장 2절에서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12라는 숫자가 사용되었습니다. 12가지 실과를 맺고 또한 달마다 그 실과를 맺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모든 것에 대해 만족하고 영원토록 만족하고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영원 미래 안에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알고 끊임없이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며 한순간도 이러한 공급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달마다 그 실과를 맺는다는 것은 후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슬프게도 남자의 나이가 20세부터 60세까지는 높이 평가되지만 60세 이상은 더 낮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퇴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영원 미래 안에서는 퇴보가 없고 달마다 실과를 맺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매달 새로운 체험을 갖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경험했던 특별한 한 번의 체험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신선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우리를 더 이상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5년 전에 경험했던 특별한 한 번의 체험도 역시 신선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우리를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생명나무의 실과로 살아갈 수 없고 달마다 계속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받아야 합니다. 달마다 한 번씩 실과를 맺을 뿐 아니라 또한 달마다 다른 실과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지 어느 한 부분을 체험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주님의 각 방면을 인식하기를 배워야 하며 각양의 실과를 맺어야 합니다. 2절에서는 계속 말하기를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했습니다. 실과는 생명을 대표하고 잎사귀들은 나무의 옷으로서 외적인 행동을 대표합니다. 주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까닭은 단지 잎만 있고 실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외적인 행위만 있었을 뿐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국 사람들에게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을 것이며 또한 마귀도 없을 것입니다. 이 무리들, 즉 만국의 백성들은 그 중앙에 거룩한 성이 위치한 새 땅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주 예수님의 잎사귀가 그들을 치료하였다는 뜻은 바로 주님의 행위가 그들의 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이며 그들이 얻는 것은 생명나무의 잎사귀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의 행위를 본받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만국이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길이 있고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길이 있는 곳이면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있는 곳이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즉, 활동이 있는 곳이면 거기에 반드시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처신은 생명수의 흐름과 생명나무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길은 사람이 활동하도록 제공된 장소이며 활동하려면 반드시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에 근거해야 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 성령의 생명강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생명이 흘러나오는 곳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거리입니다. 만일 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만일 주님의 생명과 그 영 안의 생명 수강의 흐름이 없다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궁리한다면 우리가 심은 것은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의 생명의 움직임에 따라 행한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모두 생명나무에 근거하며 그 결과는 생명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함. 3절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은 완전히 지나갔고 영원히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들어온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함축시켜 표현하면 저주입니다. 죽음도 저주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죄의 역사는 다 지나갈 것이고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의 상황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셨던 때와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동산이 바로 성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영원 미래 안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영원 안에서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종으로서 섬길 것입니다. 4절은 말하기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고 합니다. 일은 교통을 가져와야 합니다. 참된 봉사는 바로 교통입니다. 단지 봉사만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교통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섬겨야 하고 또한 그분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아, 우리는 지난날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기도 전에 주님의 일을 해버렸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보고 난 이후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나서 끊임없이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당신과 교통이 없이 일을 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일을 다 마친 후 당신과 교통할 수 없게 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일을 하고 나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족하는 데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러한 교통이 없는 일에서 구원하사 우리가 일을 다 한 후에 당신과의 교통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당신과 친밀한 교통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들을 보면 즉시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간증입니다. 5절에서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고 했습니다. 흑암은 지나갔습니다. 등은 사람이 만든 빛이고 햇빛은 자연적인 빛입니다. 모든 인위적이고 천연적인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분명치 않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으며 심지어는 일을 다 해놓고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5절의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시의 목적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통치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안에서의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의 성경, 즉 계시록 21장 22장은 천년왕국의 일을 말하고 있지 않고 영원한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 미래까지 다스릴 것이며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관리하고 사탄을 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통치권을 얻었고 사탄은 이미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친히 지으신 사람에 대해서 목표하신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면으로 사람이 그분을 닮도록 하셨고 또 한면으로는 통치하는 것을 사람의 일로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정금으로 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한 신부가 있는데 각종 보석이 모두 그녀 안에 있고 어느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완전히 거룩하며 흠이 없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영광을 입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여기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들의 일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생 이후로 하나님의 일은 수없이 방해를 받았으며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일이 파괴된 것 같고 성공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여기에 한 무리가 있고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정금으로 가득합니다. 진주가 가득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보석이 가득한 것은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흥회를 열어야 합니까? 신학교를 세워야 합니까? 아니면 가정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에 비할 때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이상을 보고 모든 대가를 드릴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상을 보면 즉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상을 주사 그분이 무엇을 하시며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그분은 어떤 사람을 얻기 원하십니까? 대체 그분이 얻기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것들을 보았다면 우리는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작습니다. 나는 이전에 너무나 자신을 주의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분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큰 능력으로 운행하셔야 나는 비로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큰 이상이 우리를 쓰러뜨려야 합니다. 또한 이 이상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의 이와 같은 상황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는 온 존재를 드릴 것이며 우리는 전체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실패자가 되느냐의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양의 큰 목자가 되신 주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의 능력과 권위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사 우리로 하여금 오늘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그분께 속하고 영원토록 그분께 헌신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고 영원토록 그분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늘부터 영원까지 은혜로 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